호세아서 이제 9장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을 좀 보십시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광야의 포도나무, 어울린다고 보세요? 안 어울리죠? 이 말은, 희소가치를 얘기하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가끔 가다가 아주 드물게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발견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답니다. 근데 이것은 거의가 평생에 한두 번 만날 정도로 드문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 잘 보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여기 옛적은 어느 시대를 얘기할까요? 이들이 광야를 지날 때 출애굽 이후에 모든 시간들을 전부 포함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이제 걸음마를 막 뗄 때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죠. 집에서 이제 3대가 사는 가정을 보면 아버지 엄마 사랑이 틀리고 할머니 사랑이 틀린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는 때로는 야단도 치고 꾸짖기도 하고 매도들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 자식을 기를 때하고 손주 손녀를 기를 때가 달라요. 손주 손녀들 기를 때는 사랑밖에는 몰라요, 진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 집안의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버릇없는 애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이뻐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방이 거의 피난처입니다. 엄마 아빠가 매만 들면 얼른 그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꼼짝을 못하죠. 쫓아 들어가서 끌어낼 수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사랑밖에는 모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평생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 광야의 포도나무를 만난 것처럼 너희들을 대했다. 이렇게 좋은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어서 보십시다. 포도나무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를 광야에서 만났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무화과나무 첫 열매를 봄같이 너희 조상들을 봤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두 번 열리죠. 근데 처음에 열리는 열매는 그 특성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정도로 이 열매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잘못 살짝 힘을 줘서 쥐면 터져버려요. 먹질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만큼 약하다 그 말이에요. 허약 체질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0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행사한 기억과 경험이 없어요. 그랬던 백성들이 광야에 어느 날 툭 던져졌을 때 그들이 오합지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우왕좌왕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습니다. 마치 무화과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부실한 열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잘 돌보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길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어긋나 버리죠.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뭡니까? 영적으로 이제 바람이 나버린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과 곡식과 열매를 이 우상들이 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정성과 정신과 가치를 드립니다. 타락을 하고 맙니다. 자, 대개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40일이 고비라 그래요. 대개 40일에서 50일 사이에 거의가 여자들이 문자를 씻거나 또 전화를 씻거나 안 받는 일들이 이렇게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가는 이제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깨끗이 정리하고 가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속이 편합니다. 물론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모든 경우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람이 났을 때 군대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요즘은 군대에서 이 스트레스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멘토 제도가 도입이 돼서 또 군대 안에 요즘은 상담사가 정식으로 도입이 돼서 그 아주 중요한 직업의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군대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옛날에는 웬만한 사고는 이 SNS도 발달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잘 노출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조그마한 사고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뻥뻥 터져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 병사들이 항상 그 실탄이 장전된 화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혼자 목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되고 그 지휘관들이 하루인들 잠을 편히 잘 수가 없다 그래요. 이거는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늘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지휘관들도 목사님들만 군목님들만 만나면 기도 좀 해달라고 항상 그런데요.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이건 사람 손바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게 뭐냐면 아, 내 손바뀔 일이 참 많구나 이걸 깨닫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직 철이 덜 들고 젊으면 자기 손의 여부에 따라서 인생이 이게 좌지우지 될 거라고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게 청춘이에요. 그게 또 청춘의 특기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항상 손바뀔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다 보면. 그래서 이 군에서는 요즘 그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사고 방지에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지금 하다가 이제 갑자기 군대 얘기로 넘어갔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바람이 났습니다. 바람이. 여러분 생방송으로 설교 다섯 번 하고 저녁 이 시간쯤 한번 여기 서보십시오. 거의 맨정신이 아닙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당회 두 주간 휴가를 얻어서 제가 조금 이제 두 주간만 쉼을 가질까 합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날 부음에서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조금 속에 지금 탈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두 주간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휴가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재충전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전을 하기 위해서 좀 쉼을 가질까 합니다. 이렇게 잘 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휴가 간다 그러면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재충전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분들이 제일 짜증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하고 올 거니까 두 주간은 좀 제가 이제 해외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뭐 이유 없죠? 자,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녀였죠? 므낫세와 함께 요셉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운명이 바뀌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사실은 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성경에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좀 찾으십시다. 창세기 41장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두 절을 한번 큰 소리로 전체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는 나를 성당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참 파란곡절을 겪었던 인물이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원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죠.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다. 얼마나 지난 젊은 날 그 칠흑 같은 시간이 기억조차 하기 싫었으면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다라고 하죠. 잊어버리다.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첫 딸을 가졌을 때, 물론 제가 가진 게 아니고 이제 와이프가 가졌죠. 첫 딸을 가졌을 때 정말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 딸의 출산과 함께, 물론 딸인지 아들인지는 그때는 몰랐는데 첫 아이의 출산과 함께 내 모든 칠흑 같은 어두운 젊은 날에 그 회색빛 시간들이 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대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요셉의 이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턱 첫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인애라고 지었습니다. 그 인애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호세아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인애를 좋아한다.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사랑. 탁 순수한 이제 나가지고 그 애기 실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걸? 구루마 같은 거, 조그만 거. 거기에 애기가 실려 나오는데, 어이구, 이건 제가 그때 그 애기 얼굴을 보고 확신을 했어요. 얘는 이뻐질 수밖에 없겠다. 뭐 더 이상 못생길 수가 없었어요. 어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막 이거 뭐 꼽쟁이가 묻고 막 사람 같질 않아요. 그러던 애가 점점 정말 기대대로 이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절정이에요, 절정. 궁금해요? 궁금한 형제들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개인적으로. 네. 25. 아주 나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딸로 살다 보니까 아픔이 좀 있어요. 한 녀석도 대시를 못해요. 야, 제 담임 목사님 딸이래. 응? 그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어떤 녀석 군대로 도망간 녀석도 있어요. 그런 좀 비애가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 이름은 뭡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두 배를 받았다 그 뜻입니다. 창성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 호세아에서 지적한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항상 그래서 두 배를 받습니다. 창성하다. 자, 오늘 5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2절, 41장 52절을 보시면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평생 에브라임은 이제 위치도 아버지에 의해서 바뀌면서 장자가 되고 두 배나 받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9장에서는 어떻게 그 이름이 아픔을 겪게 되죠? 자, 볼까요?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 집안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멸절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이 베는 것도 없고 해산하는 것도 없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진짜 끝내러 오셨던 분이 있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 없이 후손을 이 땅에 육신의 후손을 남기지 않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육신의 족보를 끝내시죠. 그래서 죄의 족보를 끝내는 겁니다. 이런 죄인들의 족보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더 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예. 어느 정도로 이들이 화가 미치냐 하면 결국 이들이 나중에 전부 이 땅에서 뽑혀져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 광경을 성경이 이렇게 아프게 노래했어요. 자, 우리 시편 137편을 좀 한번 열어볼까요? 성경은 어느 한 편도 다 이렇게 얼기설기 연결이 되어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자, 1절서부터 저하고 중요하니까 교독을 좀 하십시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다 같이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어디에서요?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예언했던 대로 이 백성들의 멸절 상태를 그대로 문예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 강변에서 울었다 할 때 이 강변을 원어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굉장히 버드나무가 이렇게 늘어지고 뭐 아주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에 그런 강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강변은 정관사가 붙어있는 강변인데 관계수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포로들을 끌어다가 거기가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대고 물건을 만들고 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수로에 동원된 노역자들이 누구냐면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강변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말은 자, 그 살인 같은 햇빛 밑에서 그 노동을 계속 해야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은 깊고 넓은 강을 팠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걸 전부 히브리 노예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하나님을 노래하던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걸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진 겁니다. 찬송이 멈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디어 이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한 목마름을 회복합니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합니다. 이 아픔을 하나님들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 아픔의 땅에다가 오랜 세월 던집니다. 딱 몇 년을 던지죠? 70년을 던져요. 70년. 70년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향을 떠나 삽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공장 생활하면서 기름때 묻혀가면서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청년들 많죠. 또 미래를 불확실한 채 담보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 많아요. 힘들 때마다 제일 밑바닥에 무슨 그리움이 올라옵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근데 그 고향이 왜 그리워요? 거기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지훈이 한 시인가요? 노래인가요? 그 고향이라는 시 있죠? 있죠? 네. 제가 지금 그 정지훈입니까? 네? 아, 정지용. 뭐 하나 정확히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지훈 씨가 쓴 그 고향이라는 시를 보면, 그 고향에 대한 아주 잔잔한 그리움의 서정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 정도의 그리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자손들까지 혹독한 노역을 치르면서 그동안 고향 땅에서 편히 지낼 때 하나님을 떠났던 사무치는 회개, 가슴치는 애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잘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의 노래는 누구를 향한 노래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여야 맞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향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주권자들을 향해서 노래하라는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깊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 겸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 9장 마지막 절을 어떻게 끝내나 한번 확인하고 그 결론을 얘기하십시다. 자, 17절을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7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절을 예고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그 일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들을 그렇게 흩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었을까요? 정말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난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기억치 않는다. 다시는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모든 과장법에는 오히려 역설이 담겨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를 이해하실까 모르겠어요. 이제 아들놈도 고기를 좋아하고 저도 참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서로 고기를 이렇게 주워 먹다 보면은, 집어 먹다 보면, 제가 말 습관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한 점이 남아요. 한 점이. 그러면 저도 고기를 먹고 싶죠. 먹고 싶으면 그 먹고 싶은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먼저 집어가지고 은태가 먹어 그래요. 먹어 그래요. 그러면 이 눈치 없는 놈이 얘 아빠 그러고 덥석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거 나도 먹고 싶지만 애인 내가 아빠인데 먼저 집어가지고 아들놈을 주자. 그리고 먼저 집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방식에는 이렇게 좀 역설이 담겨 있고 과장이 표현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좁쌀 영광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한대의 잔소리꾼 같기도 하고 어우 뭐 이런 걸 다 설명하시나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통전적으로 들여다보면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런 떠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나 봐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그런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을 때 대화를 하세요. 누구랑?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버지랑 대화를 하시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내 다시는 너 들어오지 마, 나가! 그러면 예, 아버님. 그리고 나갑니까?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들은 아이죠.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들을 향한 태도죠.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기 10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무척 단호하게 내가 다시는 너 사랑하나 봐라. 근데 그 강조 속에는 하나님의 애절한 역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 그러니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프지만 역사 속에 70년 동안을 이방 땅의 포로로 집어던져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 마음과 그리움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매를 드시는 거죠. 매를. 그래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 10절서부터 17절까지의 그 카이즘 구조를 보면 사실은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자, 아이 베지 못하는 배와 젖없는 유방.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말과 완전히 정반대의 간구를 선지자가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무슨 복을 약속하셨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무슨 기도를 하죠? 아이 베지 못하는 배, 젖없는 유방을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하실 형벌이 무섭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날에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환란이 임박한데 아이가 생산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이 확 벌어졌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 시대가 재앙 아닙니까?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어요. 근데 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명심해야 될 가장 굵은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멸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장법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사랑에서 매도 드시고 사랑에서 눈물도 나게 하시고 사랑에서 아픔도 겪게 하시고 우리 삼일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시련도 주셨고 믿습니까? 네? 사랑하시기에 환난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07편을 보십시다. 이거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서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 서, 남, 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었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그를 사모하고 그를 목말라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절정의 고백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늘 하나님은 그분만 바라도록 우리에게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공감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만이 내 소망임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대답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감사가 되시고 내 찬송이 되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아름다우신 우리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날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서신처로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감사기도를 하십시다. 그동안 우리가 선거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귀한 일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겸손히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런닝에 같이 동참했던 귀한 분들도 주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작되는 한 주간 속에 주님만이 내 호흡이 되게 하시고 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3.1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일본을 비롯해서 모든 땅에 또 오늘 출발하는 귀한 자매 귀한 보고를 우리가 들었죠. 또 출발하는 그 자매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선교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